제가 이 땅에 들어온 지한 30년이 됐습니다. 그 3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귄 분들 가운데 30년 동안 그래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알고 지내는 좋은 형제님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이제 일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매우 해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또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라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제가 그런 사람이 참 되면 좋겠다 이렇게 모델로 이야기할 때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 몇년 동안 갑자기 어느 면에서 뭐 돌변을 한 거죠. 돌변을 해서 문재인 좌익 정부의 그 위선을 파헤치는 영상, 그 다음에 뭐 링크, 카톡,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꾸준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조용하고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 시간이 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물었어요. 형제님, 아니 어떻게 요 근래에 이렇게 이런 일을 용기 있게 그것도 아주 꾸준히 아마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이제 보낼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런 정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대로 두면 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이게 있어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본인이 공산주의 좌익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년 2년 그 마르크스주의를 아주 공부를 깊게 했습니다. 그 깊게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결론을 얘기하는 거 저한테 좌익 좌파는 이단입니다, 형제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좌익 좌파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 기독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들에 비추어서 좌익 좌파는 이단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합당하고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더.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천만 명이 있다 그럽니다. 천만 명.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좌익 좌파가 수두룩한 거예요.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 그다음에 신학교 교수, 전도사, 장로 뭐할거 없이 정말 좌익 좌파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명예교수로 이제 지내시고 서울대 교수하시고 러시아 대사를 하신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은 총칼을 쓰지 않은 좌익 쿠데타로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다. 즉 지속적인 선전선동,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인 선전선동,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 정상적인 정부와 국가,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나라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유엔에 가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정부가 좌익 좌파 정부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득세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그대로 두면은 분명히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 이거 자체는 사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통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극심한 통제 사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니 미국이니 코로나는 이제 사람들과 같이 공존해야 될 어느 면에서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은 감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뭐 윔블던 테니스 경기니 뭐 축구 경기니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하루에 2만 명, 3만 명 확진자가 나와도 아예 확진자 카운트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갑자기 그냥 저녁 6시만 되면 바이러스가 그냥 확 늘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두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빠른 음악에 빠르기까지 다 정해놔서 빠른 음악을 하면 침이 나오니까 안 된다 등등, 이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 지저분한 이런 그 규정까지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하철 전혀 통제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전혀 통제하지 않아요. 4천 명씩 들어가는 콘서트장 전혀 통제하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역이 잘 돼 있는 이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2m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 철권 통치, 전체주의 통치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환난 전에 이제 휴거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시스템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전체주의 그 시스템의 예고편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좌익이고 좌파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고 전달한 그 목사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좌파 좌익이 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님,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그분들 속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가니까. 또 심정적인 좌파가 있잖아요. 심정적인 좌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딱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온 그 사람이 좌익, 그 다음에 좌파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이 원 있잖아요. 원은 동그란 게 이제 원인데, 그리스도인이 좌파, 좌익이 된다는 것은 원을 이게 동그란 걸 가지고 원이 네모나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이 네모나타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좌익이 되고 좌파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그렇죠, 하나님의 그 가치나 속성이나 이런 모든 것에 비교해 볼 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5년 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도저히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다시 오셨어요. 한 두 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오셨어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질 못하고 하다가 며칠 전에 그분과 잠시 교제를 나눌 것과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간 이유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간 이후에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뭐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간 이후에 킹잼 성경 쓰는 그런 교회를 여기저기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 표현에 따르면은 북한에 있는 그 꽃제비 아시죠? 이 거지 아이들 이렇게. 제가 북한의 그 꽃제비들처럼 그냥 구걸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양식을 먹으러 좀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킹잼 성경을 쓴다고 하는 어떤 교회. 아, 여기 갔더니 그 목사라고 한 사람이 김정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영웅 위인이라고. 아,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라갖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따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번역을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전라도, 경상도, 서울, 인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무슨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아무것도, 심지어 일가 친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가, 그렇죠,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러면 혈연, 지연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았으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았으니까 이거 소용없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주팔자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정신적인 이런 수준,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달 전쯤에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인천에 어느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저는 원래 인천 출신이고 유학 나가기 전까지는 제 아내와 함께 다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다 다니고 대학교도 이제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제 아내와 또 저와 함께 같이 지내던 한 분이 신학대학을 이제 가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왔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알게 돼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그래서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 선교사가 오는데 선교사의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좌익 좌파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절대 다수가 거의 좌익 좌파가 돼서 본인은 얘기도 꺼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맨 끝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아니, 좌익 좌파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좌익 좌파가 어떻게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요 근래에 자꾸 제 주변에 이렇게 생기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좌익 좌파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이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좌익 좌파 정권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장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교육적인 설교 아니면 좀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좌익 좌파는 이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단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godquestions.com 이라는 데가 있어요. G-O-D가 아니라 G-O-T입니다. G-O-T-questions.com.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godquestions.com. 이 안에 모르긴 해도 한 3만 개, 4만 개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 질문이 그 안에 이제 올라와 있고, 이분이 이걸 쭉 답하는 매우 유명한 그런 그 사이트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있는 분이 이단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려놨어요. 그 이단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단이란 단어를 들을 때 종종 사탄 숭배, 동물 희생 제사 또는 사악하고 괴상한 이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집단, 아니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단은 그러한 것들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단은 더욱 이것보단 좁게 이제 정의가 되고,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어떤 종교에 예를 들어 기독교가 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의 원래 교리들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비정통적인 분파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맥락에서 이단의 정의는 성경의 근본적 진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인하는 종교 집단,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파의 이단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기독교의 근간 진리들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단체, 집단, 아니면 사상, 아니면 여기에 속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은 성경의 교리들을 부인하는 체제, 혹은 그 체제에 속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이단, 영어로는 heresy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게 되고 거기에 속한 사람은 heretic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단 자체가 사람도 되고 집단도 되고 사상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좌익 좌파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 하나나 그 이상의 것을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이와 같은 그 체제를 우리가 이단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기본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전제. 그 전제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독교를 믿겠다고 성경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구원도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도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일단 그게 안 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 좌파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시편, 우리가 시편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좌익 좌파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다. 이게 좌익인 겁니다. 이게 좌익이에요. 이게 좌익 좌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살아가면서 생각을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이에요. 이단.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기 뜻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이념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 좌익 좌파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좌익 좌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익 좌파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좌익 좌파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혹은 거기에서 파생된 사회주의 사상을 동경하거나 그 사상을 삶 속에 적용하고 국가 체제를 그걸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좌익 좌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새가 날아가려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다 있어야 날아간다. 예, 몸을 움직이는데 그게 필요하지만 이 머리가 둘로 나뉘면 그 체제 아니면 그 가정 그 사람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제대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왼쪽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런 영적인 일, 그 다음에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일에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가 반드시 다른 걸 잡아먹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말 그대로 궤변입니다. 새가 날아가려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 되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좌익이 있어야 되고 우익이 있어야 된다. 이건 말 그대로 궤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돈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그래서 좌익 좌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혹은 거기서 파생된 사회주의 사상을 동경하거나 실천한 자들을 뜻하고,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복을 해갖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설립하려는 자들,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가담하는 그런 자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표를 거기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소극적으로 참여하든 알든 모르든 표를 그쪽으로 던지는 그런 자들. 예, 그런 자들을 우리가 좌익,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사탕을 빨면 이게 달다 그래서 누구를 빤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씨 이런 사람을 쭉쭉 빠는 이런 사람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좌익, 좌파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이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뭐냐? 공산주의. 두산 백과사전에 가서 보면 커뮤니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커뮤니즘은 본래 공유 재산을 뜻하는 코뮤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서 사유 재산제를 철폐하고 사유 재산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 제도를 의미한다. 공산주의 이상은 사유 재산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이 공산주의는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도 존재했어요. 어느 면에서 이상적인 그러한 그 차원에서의 정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산주의는 이런 의미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이론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문헌에만 나와 있는 그런 공산주의 말고 하나의 정치 권력을 가진 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즉 현대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제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소위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형을 이제 창시하고 그 이후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특수한 그 나라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이를 발전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체제를 이 땅에 실현해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실험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의 소련 그 다음에 동유럽 여러분 국가들 아시죠? 동독의 호네커라든지 쿠바의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로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또 중국의 모택동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인도차이나 반도 등의 거기서 실제로 이 땅에서 구현이 됐던 이와 같은 정치체제 그런 의미의 정치체제를 우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레닌이 실천해보려고 스탈린이 실천해보려고 그러고 김일성이 실천해보려고 쿠바의 카스트로가 실천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베네수엘라 뭐 등등에서 차베스 뭐 해서 다 실천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의미의 어떤 그 뭐랄까 이 경제적 의미의 그런 그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돼서 그저 정치적 의미의 공산당만 가지고 있는 뭐 중국처럼 모든 건 다 지금 자유경제를 하면서 이 정치체제만 지금 공산주의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의 공산화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네오 마르크시즘. 그래서 새 마르크스주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서구 사회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전체 사회에 파급이 돼서 저와 여러분 아이들의 사상체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 또 요 근래에 성이 수십 가지 있다 그러고 태어나면서 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나중에 스무 살 돼서 뭐 성인이 되면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거라 그러고 극도의 페미니즘이 또 나타나서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걸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사주가 꼼짝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전교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다 완전히 왜곡해서 이 나라는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다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1년 2년 10년 이렇게 해서 40년 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승만 대통령 같으면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그러고 말 그대로 악한 일을 많이 한 이런 사람으로 치부가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이게 왜 그렇게 생기는 거냐? 뉴 마르크시즘, 새로운 마르크스주의가 우리의 문화와 철학과 우리의 사상을 다 이제 지배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게 다 파급이 돼서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체제를 전복해서 이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 레볼 이 혁명 볼셰비키 혁명 같은 이와 같은 유혈 폭동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화 혁명의 이와 같은 그 폭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가 지금 온 세상에 파급이 돼서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진지전을 펴면서 전 국민의 적어도 40% 많게는 50% 정도가 우리나라 정도가 지금 좌익이 돼 있는 거예요. 좌익이. 그 결과 지금 남한 땅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적극적인 좌익이 한 1% 정도 한 50만 정도 적극적인 좌익 좌파가 있고 여기에 그저 선거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제 걸려 넘어가서 투표하는 40%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단인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제목이 좌익 좌파는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그 얘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그 자체가 성경에 비춰볼 때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교리. 그렇죠?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려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그런 제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이단인가 이거를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본적으로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김정은이 생각 속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겠어요? 없어요. 김여정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마르크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은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수의 잘 사는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 이 부르주아 계급이 전체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탄압을 하고 있어서 이 프롤레타리아가 봉기를 해서 그래서 이 부르주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세상에 혁명을 가져오고 재산을 다 분배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이와 같은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여러분 미친 말 아닙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아마 이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를 도와갖고 이렇게 이제 많이 괴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시죠? 보통 우리가 뭐 거짓말 많이 하 그러면 저 사람 괴벨스다 이제 그러는데 괴벨스가 유명한 말인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거짓말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잘 사, 일 안 하고 해도 모두가 다 잘 사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갑니다. 이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존재하던 그 시대 1850년대 이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많이 파급이 되어 있던 게 아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그 마약이 아편이기 때문에 그냥 아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이거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기독교는 인민에게 환상 속의 행복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환상 속의 행복을 이제 전달해.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은 엄청 기분이 좋은데 거기서 깨어나면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와 같은 거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주는 환상이 인간에게 커다란 해악. 그 환상이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그렇죠? 죽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복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게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환상이라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해롱해롱되는 그런 상태에서 기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환상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을 그런 환상, 해로운 그런 환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강하게 비판하고 부정을 해서 기독교의 그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없애고 그리고 기독교가 없이도 행복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한번 보세요. 종교, 특히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아주 일관되게 지금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관성이 이렇게 계속 펴고 있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모이는 거 이거 가장 무서워하고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법 중에 제일 상위의 법이 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의 컨스티튜션.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컨스티튜트라고 하는 말은 몸을 구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몸을 구성 그렇게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고 하는 그런 법이 헌법이에요. 그 헌법이 우리에게 지금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잖아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최상위의 법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슨 시행령 하나 갖고 그러고선 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자연에서 헌법 소원을 신청했더니 대법원 판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뭐예요?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족을 달았잖아요. 뭐라 그래도 20명까지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래요? 좌익 좌파가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좌익 좌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 좌파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목사로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좌익 좌파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이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사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창조한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만들잖아요. 만들면 제가 만든 이 물건하고 저하고 어떤 게 더 우수해요? 만든 존재가 훨씬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보다 우수한 존재가 있어야 사람을 만들 거 아닙니까?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런 존재가 있어야 우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저기 가서 보면 저 그림이 중국 공산당 회의를 하는 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저 밑에 사람들 보이죠? 저 위에는 마르크스가 얼마나 크게 부각이 돼 있는지 여러분 뭐 모르겠나도 100배, 200배 지금 부각이 돼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마르크스를 숭상을 하고 있어요. 저 정도 되면 이단이잖아요. 저 정도 되면 이단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레닌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 러시아에서 레닌은 누구처럼 취급을 받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 독립전쟁을 수행하고 초대 대통령이 됐던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그 취급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 러시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 정도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로 저 레닌을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마오쩌둥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거 인간 숭배하는 거잖아요. 인간 숭배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게 체제가 쭉 바뀌는 가운데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돼서 거의 뭐 평생토록 왕처럼 지금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일당 독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가서 보면 이제 김정은이가 나오는데 똑같잖아요. 뭐 수령동제 해갖고 완전히 신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사전이 있고 어버이 수령종교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또 넘어가서 보시죠. 또 노무현이 좋아했다고 하는 체게바라 이런 자들 이거 다 위인이라고 그러고 떠드는데 한마디로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빨갱이에요. 빨갱이 이 세상에서 존먹는 일하고 악한 일만 해서 사람들을 붉은 사상으로 이렇게 세뇌시켜버린 이런 자들, 이게 다 지금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숭배의 대상. 정말 통탄할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이시죠. 국정원이 뭐 하는데요? 간첩 잡는 데가 국정원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 앞에 원훈석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돌을 세워놓고 국정원은 뭐 하는 데입니다 이런 걸 새겨놓은 그 돌이 저 돌인데, 저기 박지원이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지금 저기 서서, 그래서 국가와 뭐 국민을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다. 저걸 누구 글씨로 쓴 거예요? 간첩인 신영복 글씨를 가져다가 국정원 앞에다가 저렇게 써놓고는,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고 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랄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을 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그 다음 거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서울경찰청도, 저 그림 제가 크게 확대는 못했는데 가서 보면 저기 글씨 써놨잖아요. 서울경찰청에. 저 글씨도 누구 글씨예요? 신영복이 글씨예요. 저 글씨도. 그러니까 저기 신문에, 조선일보 신문에 간첩 잡는 국정원, 그 다음에 경찰에 신영복 서체사랑 이렇게 이제 해놓고, 도대체가 간첩의 글씨체를 서울경찰청이 그걸 쓰고 있고 국정원이 지금 쓰고 있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말 그대로 어떤 사람 숭배가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로 이해하셔야 된다. 종교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비슷해요. 창시자가 있어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같은 창시자가 있고 규범이 있어요. 그들의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그런 책들이 있고 추종자들이 있고, 그래서 공산당이 있단 말이죠. 공산당. 그렇죠? 또 기독교, 유대교 가면 선민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선민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는 죄가 있잖아요. 공산당도 죄가 있어요. 공산당을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으면 회심해야 된다. 여기도 회심이 있어요. 회심이 뭐냐? 공산당원이 되는 게 회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산당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보통 큰 이단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단, 그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거든요. 이단. 그렇죠? 이거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런 그 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공산당은 이게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가서 보면 종교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게 이게 공산주의 좌익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 체제가 하나님과 교회 성경을 극도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이 좋으면 모든 수단을 써도 좋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법을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옳은 게 있고.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게 옳지 않은 것이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이건 궤변이거든요. 궤변.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부인하는 그런 일, 지금 이 나라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헌법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 헌법을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죄가 되는 거고, 공산주의에 찬성하면 무엇이 돼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가서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공산화가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공산화잖아요. 저걸 이루기 위해서 1억 명 이상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공동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죽이지 않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1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잘 살아보자고.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그게 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영과 혼도 없는 그냥 몸뚱아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니 여기서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자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민주시민들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악한 수단으로 그걸 이루는 것은 죄라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 두 가지가 다 좋아야,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가서 보니까 김경수 26일 창원 교도소 수감, 뭐 관사단을 채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김경수라는 사람이 드루킹하고 같이 해서 이 대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오기에는 1억 건 이상 덧글을 조작을 했다. 1억 건 이상, 지금은 뭐 5천만 건이 얼마나 줄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1억 건 조작을 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뭘 통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댓글을 가지고 조작을 해갖고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렇죠? 사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갑 찬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갑을 찬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런 특성입니다. 특성이에요. 자, 2020년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어요.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제기된 가운데, 여러분, 300군데를 뽑는데 120군데에서 재검표 요청을 했으니, 이게 뭐 3분의 1 이상이 뭔가 지금 석연치 않으니까 표를 다시 점검해달라고, 여러분, 120군데가 지금 재검표 요청을 한 거,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검표해달라는 그런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헌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2개월이 지나서 겨우 한 군데, 120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한 결과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얘기하는 배추잎 투표지, 당일 투표하고 저 사전 투표하고, 이거 어떻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밑에 녹색으로 프린트가 돼 있는 저런 투표지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뻣뻣하게 투표지가, 뻣뻣한 그런 투표지들이 발견이 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도장이 이제 제대로 찍혀야 될 겁니다.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옆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건 보통 사람들이 일장기 투표지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런 투표지를 바꾸선 통에다 넣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서 뭐 이거 아니라 그러고 바꿔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런 투표지가 민경욱 의원 거기 하나에서 1000장 이상이 나왔어요. 저게 1000장 이상이. 근데 대법원 판사가 저게 괜찮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나라예요. 자, 이렇게 돼서 묻힐 것 같은 그런 그 부정선거가 지금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조선일보에서도, 조선일보, 이 모든 거 주관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던 조혜주란 사람인데, 조혜주가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모든 선거 다 관장하던 사람인데, 6월 28일 재검표 끝나고 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며칠 전에 사표 낸다고 소리 쓸 줄 알지도 않고 지금 사표 내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고, 어저께는 중앙일보에서 저 부정투표지에 대해서 또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혜주가 지금 고발당해서 인천에 있는 지검, 인천 검찰청에서 정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저 부정투표 이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결론을 보면, 그러면 이건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당일투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전라도라든지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이 유리한 데 빼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사전투표에서 꼭 더불어민주당은 13% 이상이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3%. 한 군데도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가 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박사학위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통계 프로그램 쓰고, 저게 딱 나오는 그날 제가 알아보고 이건 아니다,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일들이 지금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좌익 좌파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 좋은 일을 이루려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마지막으로 이 공산주의는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모든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 싫으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뽑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뽑고,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주셨냐? 나는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뭐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린 모든 자유 잃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유 재산권의 자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유. 뭐 투표장에 가봐야 만일에 부정선거를 한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계가 다 알아서 조작을 해주는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모든 공장을 이제 소유하고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는 어떻게 선교하러 못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를 못 해요. 그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좌파는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좌익, 좌파는, 사회주의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여기에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귀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의 종교예요. 자, 한마디로 좌익 좌파는 이단이다. 성경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영어로 가서 보면 A wise man's heart is at his right hand, but a fool's heart at his left,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다. 여러분, right의 right, right, left는 삐뚤어졌다는 거야. 삐뚤어졌다, 삐뚤어지고 right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righteous한 분이에요. 옳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얻어야, 그래 어떻게 돼? 왼쪽으로 태어난 사람이 오른쪽의 사람이 돼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right을 택해야지 left를 택하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7년 반란기가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올 이와 같은 통치 체제예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사거나 파는 것도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기에 전초전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예고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국유화해서 무상으로 나누어준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좌파 시스템을 배격해야 돼요. 인간의 자유, 사유재산권,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사는 것,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유재산권,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이 서구 세계에 가져다 준 하나님의 지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돼. 이단 정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 저 이단에 빠져서 지금 70년 이상 고생하고 있어요. 저 동포들 해방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내년 3월에는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꼭 뽑아야 되냐? 경상도, 전라도, 학력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어떤 사람 뽑으면 되냐?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 좌경화의 그 물결, 이 물결에서 이 나라를 확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7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들이 나서 좌익혁명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자유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귀한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년에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